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설이 두 번 있는 게 좋습니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죠?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지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이렇게 흘리는 대충대충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한마디를 듣더라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이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뭐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가도 영어를 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서 드디어 ABCD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하실 때에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Listen carefully. 조심해서 들어라. 저는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Listen carefully. 잘 들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런 경험담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고 축복했던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배려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우리 예전의 개혁성에 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설교로만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그 바브라 김 권사님은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가 시간이 되면은 제일 가해버린 저 방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교재도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하고 해서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합니다. T 성경 공부 교재는 남미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들이 남미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 때문에 그곳에서는 신학교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삼국경 신학교도 학생들을 모아놓아도 공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 교재를 만들 때에 신학 교육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 누구든지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재가 출판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공부 교재는 T에서 나오는 그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유치부부터 성경공부가 다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만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부모님들과 교회와 또 교사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금년 한 해 동안 또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T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관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에 대한 기사이고 또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뜻을 풀이하고 그리고 그 성경만으로는 뜻을 알기 어려우면 다른 쪽에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까지 비교해서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이 바른 성경의 공부의 내용인데,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이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첫 번째로 갔던 곳이, 그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장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 그 시나거그는, 그죠,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이죠. 마치 주의식 커뮤니티 센터와 같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왕정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시작하시면서 사울을 세우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폐하셨다. 여기 보면은, 그죠? 리무빙, 치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기 처분하셨죠. 마치 쓰개를 치우시듯이, 치우시듯이 리무브 하시고 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대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우셨다가 리무브하시고 지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세우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죠. Range throughout.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 샅샅이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이게 헌신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받았던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5대 왕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성경이나 또 기독교 역사나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읽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험없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루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드리는 예배,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왕국을 여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왕정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울을 주셨다가 40년의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가 그런데 그가 그를 폐하셨다. 리무브하셨죠. 지우셨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느냐, 지우셨느냐,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우리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설교죠. BCD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내용인데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불렀다. 그래 후회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리무브하시고 채우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많이 아프시다 그죠. 그에게 기회를 주고 40년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가 조금도 변화되고 바뀌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우셨다. 나는 후회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지우시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사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흡족한 사람, 꼭 드는 사람, 내가 그를 내 뜻을 다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말씀을 그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죠?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7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윗도 틀어보면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죠. 자, 다윗은 분명히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관한 말씀 가운데도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다윗 삶 가운데 나옵니다. 분명히 다윗이 큰 일을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멀쩡한 가정을 파괴했던, 오늘 말하자면 가정 파괴범이었죠. 실제로 다윗이 보면은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흡족하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한다고 하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실수를 하고 잘못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은 그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몸부림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윗의 입으로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애티튜드죠. 하나님 내가 실수도 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하는 그의 그 몸부림들과 그의 노력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기록해서 한 70편 가량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그의 삶의 고백이고 노력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던 그 세 가지 이유만 한번 찾아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정이 가까이 오니까요. 내가 뭐 카톡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그죠? 이 한국에서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구정 인사가 그냥 카톡으로 무작위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제가 보내주셨는데 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서윤득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짧은 시입니다. 그 새해 소망이라는 짧은 시인데 간단하게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꽃처럼 어여쁘기를, 꽃처럼 향기롭기를, 꽃처럼 사랑하기를, 물처럼 꾸준하기를, 물처럼 깨끗하기를, 물처럼 사랑하기를, 해처럼 찬란하기를, 해처럼 따뜻하기를, 해처럼 품어주기를. 이 보면은 뭐 대단한 소원이 아니죠. 나는 꽃처럼, 물처럼, 해처럼 그렇게 뭐 살고 싶다. 보면 그러죠. 뭐 대단하게 내가 뭘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고 참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평범하고 이 아름다운 이런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시편 27편입니다. 이것도 이 시도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면은,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또 나라를 부국 강병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하나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고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밝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구정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다 지났는데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아니면은 특별히 이 한 해가 아니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희망 사항과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다윗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그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천일의 기도로 마찬가지죠. 기도를 다 드리고 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그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맞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다윗은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24절 시편 139편도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쓴 시편인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제 읽읍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호락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힘을 써도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우리가 강제로 미국 온 사람 혹 있습니까? 없죠? 다 내 마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어디 바벨론까지 이국 땅까지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세워 주셨는데 그 타국 사람이 그죠?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저 포로가 그 제국의 총리가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업무와 박해와 다니엘을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단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에 어느 누구도 왕의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서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조서였는데 그 당시 그 제국의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30일 동안 창문 걸어 담그고 그냥 방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신앙은 양보하지 않겠다.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서 그 받았던 그런 이미지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참 단순하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도 왕에 줘서도 끊지를 못했죠. 생명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살려주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악한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여십니까?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생명이 호흡이라는 걸 다 알고 대화라는 걸 알면서 정말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가 쫓기는 순간에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인도를 강구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그 마음에 들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 이런 말 드렸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내가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그죠. 뭔가 하면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작심 며칠입니까? 사흘입니다. 쉽게 끼어지죠. 마음 먹어도 작심삼일. 마음을 먹어도 사흘밖에 안 가는데 그런 마음도 안 먹으면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그냥 흐르는 대로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그 정월집에서 남편 리임이 저에게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Happy Vietnamese New Year 하고도 Happy Korean New Year, Chinese New Year가 아니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음력설인데 왜 Chinese New Year 하냐? 이제 보면은 뭔가 뭐죠? 공이 발제 금년에는 그죠? 기쁨과 재물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걸 보냈는데 자기가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이런 저 마음들이 있습니다. 득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해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 산전수전 다 깊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언덕 위에 놓인 수레와 같다. 수레가 언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손을 두면 그 수레는 어디로 갑니까? 언덕 아래로 그냥 굴러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죠?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도 그냥 가만히 두면요 그냥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자전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자전거 안 타본 사람. 뭐 거의 다 자전거를 다 탔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전거로 제가 이게 학교를 오고 간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전거를 타보면 힘껏 밟으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힘을 받아서 자전거가 쭉 달리는데, 그죠? 그때는 페달을 안 밟아도 자전거가 쭉 가지만은, 그런데 안 밟고 계속 있으면 자전거 어떻게 합니까? 비틀비틀 흔들리다가 넘어지죠. 그러니까 페달은 계속해서 밟아야지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또 뭔가 내 마음에 각오가 섰다고 함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페달을 밟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진행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요동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되고, 말씀의 페달을 붙잡아야 되고, 또 신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 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다윗 삶을 말할 때 다윗이 직접 기록했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으려고 하면,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도록 결단하고 맡기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한 50년 훨씬 그 전에 그런 제 어린 시절에 추석과 설이 되면은 그런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 그때가 되면은 목욕탕을 갔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설이 되고 또 추석이 되면은 새 옷과 새 신발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새 옷과 새 신발을 입기를 뭐합니까?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빼고 광을 내고 설날에 이제 새 옷을 입는데, 여러분 그때 그때 옛날 그 목욕탕 가던 시절 다 나죠. 그때 가보면요, 요즘에는 문신한 사람이, 문신이 워낙 보편화돼갖고, 그죠? 뭐 배우들 또 뭐 운동선수들 다 문신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문신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족복들, 깡패들이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그죠? 일본의 그 영향을 받아서 등 뒤에 용을 그리거나 호랑이를 그리거나 또 뭡니까? 또 뱀을 그리거나 이런 문신을 하고, 개 중에는 팔뚝에 보면은 참을인자를 딱 새겼던 뭐 그런 조폭도 봤습니다. 참을인자, 그죠? 칼도자 아래에 마음심자. 몰라요, 그 조폭이, 깡패가 그 문신을 새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잘 그렇게 통제를 했는지, 또 뭐 자기 삶을 잘 그렇게 인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만약에 저도 참을인자 문신 새겨갖고 참아진다고 하면은 저도 문신을 하겠어요. 참을자 세계에서. 근데 그 문신은 아무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현약하니까 도와주시고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윗이 요동치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시편 68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도 한 번 두 번 부탁이지 뭐 세 번 네 번 가면 미원해가지고 잘 부탁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너도 낯짝이 있지라고 말하시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왔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부탁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또 했던 기도라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마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쉬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금년에도 정말 우리 같은 뭐 대단한 사람의 우리 평범한 소박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이 이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God's fellow workers.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불렀단 말이죠. 동역자 뭡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참으로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실 참으로 흡족해 하시고 흐뭇하게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2020년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